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8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26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빌립에게 말을 하는데 내용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 빌립이 이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귀하게 쓰임 받던 빌립을 이제 주의 사자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좀 뒤로 하고 가라. 이제 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여기는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도 이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한 7, 8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어르신들대로 하면 한 200리길 정도가 되죠. 그래서 최소한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사로 가는 길까지는 100km가 훨씬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광야길이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놀랍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립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두고 사람들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합니다. 참잘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에 빌립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고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광야길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네시는 아마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고 흩어진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렸던 흩어진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흩어져서 참 이렇게 여러 지역을 옮겨가다가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정착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후손이었던 이 사람은 비록 내시였지만 이제 입지전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왕궁의 재정, 돈을 관리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 1500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레를 타고 가더라도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 내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 결국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 빌립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결국 이 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이 먼 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시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하셨고,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시를 한 번 더 바라보시면 이 내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남다른 열심,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수레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게 된 것은 최소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후에야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문헌 속에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분량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같은 곳에서는 비치할 수 있었지만 개인이 갖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기록하고 있는 그 파피루스 문서를 개인이 가지고 또 그것을 수레 속에서도 읽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경아, 너 본 지 오래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아이고, 꼭 일주일 만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책꽂이에서 꺼내니까 먼지가 묻어 있잖아. 미안해서 한번 불어드리고 탁 치고 들고 오신 소위 훅탁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나요? 저는 이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안 보십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구해서 그것도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한 사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탁월했던 전도자 빌립을 소위 100km가 넘는 광야길을 걸어서라도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립은 참 영적으로 민감했고 그리고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사람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났고 그에게 다가가서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마지막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뭔가 읽고 계시는데 그거 좀 잘 깨달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31절에 그 내시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빌립 보고 혹시라도 저에게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빌립을 정해서 술에 앉아 올라와서 같이 앉도록 4시가 배려를 해줍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또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첫 번째 한마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빌립은 이 네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성경 보는 네시 보고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끔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느냐? 태도입니다, 태도. 너무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방적이라는 거죠. 일방적이라는 것.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과 이런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죠. 저는 이제 비라이벨스 목사님께서 쓰신 그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교회도 전도주일이 있었어요. 전도주일. 그래서 전도주일 되니까 또 앞에 있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또 달달 볶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 내가 한 사람 모시고 가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이제 택했느냐? 자기 이웃집 부부를 이제, 아, 꼭 이번 전도주일 몰고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우리 교회 요번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분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준비했으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다음에 만나거든 꼭 이렇게 이야기해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에 오셔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웃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 이웃을 보고 성령님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혹시 저희 집에 가셔서 차 한잔 마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이웃 사촌이 차 한잔 마시자는데 안 오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가서 차를 한잔 대접하니까, 참 죄송하면 남자들은 술이 들어가야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것처럼요. 이제 이분도 차가 한잔 들어가니까 이제 이야기가 술술 나오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 나는 우리는 우리 부부는 당신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압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교회 다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하고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신들을 보면 뭔가 좀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혹시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 마시다가, 아, 그러시면 그냥 빈소리로 이야기했겠죠. 아, 요번에 우리 교회에 누가 좋은 분이 오시는데 한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차 마시다가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가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비라이벨스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진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만 우리가 그냥 들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거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벨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눈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야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 이제 빌립했는 이야기도 바로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을 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잘 본 다음에 이야기했죠. 혹시 그 읽고 계시는데 좋은 책 같으신데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야기하죠. 아이고, 예, 제대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당신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앉으십시오, 올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이 올라간 거죠. 저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자격 요건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공손하고 남들의 눈에 볼 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앉아서 32절 읽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어떤 한 분이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그리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 여기 그의 세대는 영어 번역을 보면 후손들입니다. 누가 그에게도 후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겠느냐? 그 불가능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7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34절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내시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53장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예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복된 미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느냐? 한 종을 보내셔서 그 종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셔서 바로 그분이 이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그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빌립이 설명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꺼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무엇을 보고 아느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제 내시가 바로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빌립이 전해줬을 텐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도 세례받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들, 복음 전도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갖추어야 되는 세 번째 자격 요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명확한 가르침.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면, 이렇게 그 내시처럼 질문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어떻게 답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답은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분한테 가보세요, 저분. 성도님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것을 가르친 다음에 그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둘이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거는 낚아채 가셨다는 겁니다. 빌립을 주의 영이 낚아채 가셔서 결과가 39절에 보시면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합니다. 빌립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내시가 지금 빌립이 없어서 안절부절하지 않고 기쁘게 길을 갑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데려가셨을까요? 왜 데려가셨겠습니까? 여기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그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을 전해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낚아채셔서 40절에 보시면 아소도라는 곳은 이제 가사보다 북쪽에 있는, 우리 구약 지명은 아스돗입니다. 블레셋 성읍 다섯 개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빌립을 보니까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참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학이 없죠, 방학이. 하나님이 그를 낚아채 가셨을 때 이제 그가 아스돗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아스돗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까지 그는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참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깊이 새겨지고 도전을 주었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이, 그 탁월한 복음 전도자 빌립이 주님의 그 주님의 영의 명령을 받아서 최소한 100km도 1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그리고 그것은 광야길이었는데 그 100km 넘는 길, 그리고 광야 그 험한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 갈망하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화려했던 사역을 뒤로 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거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갈망하는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빌립에게 회복하고 배워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큼이나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참 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개척하셔서 나오셨어요.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개척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뒤로 하고 개척해서 나올 때 꼭 자기가 회복하고 싶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한 영혼의 귀중함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나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나 앞선 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영혼을 향한 열정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새로 와도 반갑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한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너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참 이것이 저에게는 무거운 주제였어요. 하나님, 저도 참 이거 회복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악착같이 제가 연락을 하고 뭐 싸워서라도, 그리고 몇 년 만에 그런 애들이 돌아왔을 때 어쩌면 참 그 감격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누가 알았는지 안 보여서 연락하면 벌써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파악이 되질 않아요. 파악. 저는 참 지난 한 주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한 분이 선물을 주셔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책인데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제가 이제 제가 하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런 책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여기 그 김혜영이라는 한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국민일보에도 자주 나오신 분인데 이 김혜영이라는 분은 아마 우리 영상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키가 134cm입니다. 키가 134cm고 그리고 척추장애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큰딸, 첫째 딸인데 첫째 안데 딸이라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 드시고 와서 애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그때 척추를 닥쳐가지고 평생을 척추장애로 살았습니다. 키가 안 컸죠. 그 다음에 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정신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 엄마가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쏟아내는 모든 독한 말들을 이제 혼자 감당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이가 아마 한 40대 중반 되는데 이 정도 나이 되는 사람 중에 초졸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참 정신병 가운데서 막 독설을 퍼부으니까 도저히 못 참아서 가출을 하고 그리고 식모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아서 야,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이제 기술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편물 있잖아요, 이거. 편물을 배워서 자격증을 하나 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생하시지만 이 김혜영 씨만큼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키는 그래도 대부분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아버지 자살을 하고 어머니 정신병이 초등학교 졸업을 했고,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기술학교 마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 전국 그 장애인 기능 그 대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일반 이제 전국 기능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 기능 올림픽,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더 감동스러운 것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며 살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제 부시맨 있었던 그런 보츠와나라는 곳에 가서 10년 이상을 사역을 하는데 다른 건장했던 사람도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분이 10년 이상을 버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나약대학교를 참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가기 어려운 우리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죠, 콜롬비아 대학 석사 과정을 이 사람이 들어가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이제 우리 미랄 복지재단 아프리카 본부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2012년에는 국민훈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KBS 감동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정말 이거는 뭐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봐요. 그런데 이 자매의 이렇게 열악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한계와 고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어떻게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나. 그런데 이제 이 김혜영이라는 참 학생이죠, 그때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기술학교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술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최영숙이라는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혜영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혜영아,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된다. 이 참 앞으로 살아갈 일이 깝깝하잖아.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 네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셨어. 그런데 이게 이 혜영 자매의 마음을 움직였어. 한 번도 자기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 아버지도 던져버렸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날마다 정신병 가운데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그리고 기술학교에서도 6명 감방에 자는데 두 명씩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아무도 이 혜영이하고는 이불을 같이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상처 고통은 다 받았던 애였어. 그런데 어느 한 선생님이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픈 이유도 예수님 친구로 삼아야 되는데 네가 교회 안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이 그 혜영이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나중에 기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점 직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약한 애가 그 편물 기술하고 야근까지 해야 되니까 몸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밤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거기서 잤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때 이 혜영이가 예수님을 그 선생님의 말대로 친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뭐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이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고요, 그 혜영 입장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리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마지막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친구이신 예수님께 아랠 줄을 모를까. 그래서 밤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서 자면서 친구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 계셨던 사모님,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모님이 이 혜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혜영이 하나님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가 만드는 옷이 세계 제일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혜영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나서부터 그가 기능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나중에는 그 어떤 아프리카에 가게도 그런 삶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오늘 말씀과 맞물려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성도님들, 우리들 주위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속에도 성도님들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벼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내가 변하다고 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선생님이 혜영에게 주었던 말씀,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만 하면 네가 척추장애고 아버지가 자살하고 어머니가 정신병 환자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면 누구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영혼을 천하같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혜영이처럼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죄송합니다, 쓸데없어요. 우리들의 걱정 근심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삶, 정말 천국같이 편한 생활은 천국 가서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데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찬양, 아까 우리가 드렸던